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으로 모십니다. 이제 다윗이 참 기쁨과 감사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백양목으로 만든 그 궁궐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였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좀 짓고 싶어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녀대에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집을 내가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리 말을 하죠.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충성스러움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 정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왜 없는가, 이런 고백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그랬을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를 좀 더 견고하게,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는가. 어쨌건 다윗은 그와 같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함을 듣고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7장 16절까지 나누었어요. 오늘 17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다음에 여인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이 텅 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착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놀랍고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놀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와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완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로 2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역대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강조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렇다면 전쟁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은 아니,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의 야고보서, 그 야고보는 매우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뭐를 했냐면,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그 답을 내거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싸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쉬우나, 반대한다고 여러분 전쟁이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니겠어요? 한 가지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죄악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우리를 그냥 안 내어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지대에 살고 있지 않고요. 또 사람이 천년왕국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평강의 왕은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땅에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고 모든 사악함이 사라질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 후에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쟁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증상이라면 질병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결과 주변에 원수들이 생겼어요. 다윗이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크게 주시니까 이웃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 다윗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도 전쟁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17장이 우리 가운데, 18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영적인 분단 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결과이니까요. 자, 이제 다윗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들이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표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 18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들어가 보죠. 왜 이 땅의 전쟁이,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다윗 나라에 왜 전쟁이 있게 되는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말들을 없애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은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실제로 말을 많이 두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죽을 때 이스라엘에는 황금시장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 황금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뛰어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모든 자재들은 다윗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맛 왕은 다윗에게 원수들을 물리친 승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의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11절로 가보실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왕이 되기를 위해서는 그 원수들을 또 추방을 해야 됐었겠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은 그러나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가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도출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장 1절을 봐보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암몬은 이스라엘의 또 원수였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안 싸우게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서 먼저 싸움을 걸고 먼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행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대적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비극은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없다는 그냥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요. 사단은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물러가게 됩니다. 옛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다윗은 아버지를 여인 한눈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19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것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사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파송한 뭐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대사들을 그 나라가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 4절에 보면 그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윗이 보낸 그러한 신하들, 사자들, 대사들이죠.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자존심인데 그 수염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엄청난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베어버렸어요. 아마 그 밑이 보이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사자들은 크게 당황했던 것이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5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만나려고 여리고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의 행한 바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6절로 가보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끼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그러니까 아마 전세로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 다윗과는 달리 암몬의 새로운 왕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사제들에게 모욕을 줄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아람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그것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온 여러 왕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그 지금 읽은 요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이 이제 아람은 가장 훌륭한 군대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요압은 아람에 대항해서 정예 부대를 지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북쪽에서 들어오고 암몬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11절로 12절을 봐보세요.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딱 편을 북과 남에서 쳐들어오는 암몬과 이 모압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면서 어느 한쪽이 세면은 그쪽을 이제 돕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훌륭한 전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요압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은 아마도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암몬 사람 또 아람 사람 그래가지고 다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압은 보고하기를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군사를 더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